추적, 사건과 진실, 주체 사상에 숨겨진 진실, 세 번째. 사람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한다고 밝힌 주체 사상. 이 주체 사상의 기치를 따라 전진해온 조선은 수령이 모든 것의 주인이며 모든 것을 결정하는 사회로 변질되고 말았다. 인민대중이 혁명과 건설의 주인임을 천명했던 주체 사상은 왜 수령만을 옹호하는 사상으로 전락하고 말았는가? 주체 사상의 탄생과 성립 과정을 통해 북조선 체제가 변질되는 과정을 파헤친다. 추적, 사건과 진실, 주체 사상의 숨겨진 진실.
지난 이야기. 1945년 8월 일제의 선전 포고를 한 후 북조선을 점령한 소련은 동부 유럽처럼 북조선을 사회주의 국가로 만들기 위해 돌입합니다. 그들은 소련 극동군 88특별교도르단에서 훈련을 받은 김일성을 앞세워 정책을 집행하기로 했고, 김일성은 소련에 충성을 다하며 마침내 북조선의 지도자가 되는데,
지난 시간에 살펴봤지만 1948년 소련 군대가 철수한 후에도 북조선 정권의 주요 부문에는 소련 고문들이 배치되어 지도 사업을 했습니다. 이런 조건에서 김일성이 자주성 문제, 즉 주체를 주장하는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그때는 모든 사회주의 나라들에서 스탈린을 국제공산주의 운동의 수령으로 인정하던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무슨 기념행사가 있을 때면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먼저 부른 후 자기 나라 지도자의 만세를 부르는 것이 기본이었습니다. 김일성도 자신의 연설이 끝나면 언제나 위대한 수령 스탈린 대원수 만세를 불렀습니다. 1958년 김일성의 연설문이 수정되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의 연설문에서 스탈린 만세라는 문구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즉 스탈린의 권위가 드높던 시절에 김일성이 주체를 강조하는 건 불가능했다는 말입니다. 황정엽은 이처럼 강력했던 소련의 영향력에서 벗어나 김일성이 자신의 독재 체제를 수립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계기가 된 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다고 지적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조선 전쟁, 6.25 전쟁이 일어나면서 김일성이 군대 사령관을 됐던 군사령관, 최고사령관을 됐고, 그 군대를 권한 집중만 하고서는 군대 지휘를 못하니까 군권을 가지게 됐지. 거기다가 소련 군대가 안 나오고서 중국 군대가 나왔고, 또 거기다가 스탈린이 죽었다. 그렇게 되니까
김일성은 6.25 조선전쟁을 통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으로서 군권을 완전히 장악했습니다. 그는 군대의 무력을 바탕으로 자기의 정치적 기반을 확고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중국 군대의 참전으로 중국의 영향력이 급속히 장성하자 김일성은 이를 기회로 소련의 영향에서 벗어나려고 했습니다. 6.25 전쟁 당시 중국 군대의 참전은 김일성에겐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남조선을 해방하겠다며 전쟁을 일으킨 김일성은 도리어 서북쪽으로는 자강도 초상가, 동북쪽으로는 함경북도 청진까지 몰리면서 조선반도에서 쫓겨날 처지가 되었습니다. 이것을 팽덕회가 이끄는 수십만의 중국 군대가 구해준 것입니다. 물론 중국은 전략적 차원에서 조선 전쟁에 개입한 것이지만 김일성의 간절한 애원에도 불구하고 군대를 보내주지 않은 소련과는 달리 중국은 직접 피를 흘리며 싸워주었습니다. 이것은 소련에 대한 김일성의 인식을 바꾸었고, 나아가서 조선 내에 있던 소련파를 공격할 수 있는 근거가 되었습니다. 북조선 전문가 서대숙 미국 하와이대 교수는 자신의 책 현대 북한의 지도자에서 중국 군대의 참전의 의미를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김일성은 소련을 사회주의 진영의 총주국으로 인정하고 사상적으로나 과학, 문화, 군사 등 모든 분야에서 제일 앞선 나라로 받들어왔지만 북조선이 가장 필요로 할 때 피 흘리고 도와준 나라가 중국이었다는 사실은 소련과 중국에 대한 관계를 변화시키기에 충분했다. 즉, 김일성의 마음에 반소, 친중 사상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었다. 이것은 앞으로 북조선의 독자적인 사상을 발전시키는 기반이 되었다.
중국 군대의 개입 이후 전쟁이 갱도 방어전으로 넘어가고 전선이 교착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김일성은 내부 문제에 관심을 돌릴 여유가 생기자 본격적인 정치 투쟁에 들어갔습니다. 그는 전쟁 패배의 책임을 부하들에게 들씌우면서 자신의 정치적 경쟁자들을 하나씩 제거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김일성은 먼저 소련에서 파견되어 당 사업을 완전히 지고 있던 허가일을 숙청하고 소련파로부터 당권을 빼앗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박헌영을 중심으로 하는 남로당파를 대대적으로 숙청하고 자기파의 기반을 확대 강화하였습니다. 김일성의 숙청 사업은 1956년 8월 종파 사건으로 최고점에 달했습니다. 8월 종파 사건을 계기로 당내에 남아있던 연안파와 소련파를 몽땅 숙청하고 1958년에는 1인 독재 체제를 수립할 수 있었습니다. 김일성은 이때를 기점으로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황장엽의 말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짚고 갈 것은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1956년 소련 공산당 20차 대회에서 있었던 후르쇼브의 스탈린 개인 숭배 비판입니다. 소련에서 불어온 스탈린 개인 숭배 비판은 조선을 비롯해 전 세계 사회주의 국가들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소련의 지도에 불만을 품고 있던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소련으로부터의 정치적 독립과 사상적 자주성을 요구하는 기운이 앙양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김일성은 조선전쟁을 계기로 강화된 중국의 영향력에 의거해 소련의 애속으로부터 벗어나 자기의 독자적인 독재체제를 세우는 동시에 독자적인 지도사상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주체사상이 나오게 된 역사적 배경입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김일성은 주체사상이라는 말을 감히 쓰지 못했습니다. 김일성은 막스 레닌주의에 대한 충실성을 거듭 강조하면서 다만 소련에 대한 사대주의와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주체를 세워야 한다는 것만 강조했습니다. 다시 황장엽의 이야기입니다.
소련이 예속에서 벗어나서 하는 게 하나예요. 그걸 표현하기 사대주의를 반대한다. 소련에 대한 사대주의를 반대한다. 이게 첫째예요. 둘째는 소련의 경험을 교조주의적으로 받아들이는 걸 반대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사대주의를 반대하고 교조주의를 반대하고 막스 레닌주의를 조선 현실에 상대적으로 적용한다. 이거의 그 주체사상이지. 주체사상. 그래서 그 감히 주체사상이라는 말을 못하고 주체를 세운다고 그래.
김일성이 소련의 예속에서 벗어나 자신의 독재 체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내온 주체 로선. 이 정치 로선이 어떻게 막스 레닌주의를 뛰어넘는 위대한 사상으로 또 김일성주의로까지 변하게 된 것일까요? 다음 시간을 기대해 주십시오.
추적, 사건과 진실. 주체 사상에 숨겨진 진실. 세 번째 시간이었습니다.